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도 모였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이 귀해서 이 시간 모였으니,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런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뭐 이제 96년도 다 갔다 그러는데, 연말이 다가오고 그 새해가 시작되면요, 좀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한 해 신수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 아주 호황을 누린다,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한 해 신수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그 불안감 때문에 한 해 신수를 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다, 그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안 좋은 일을 피해볼까, 좀 미리 방지하고 싶은 또 그런 심리 때문에 신수를 본다, 뭐 토종비계를 본다,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어요. 뭐 미신이다 그리 하면서도 뭐 이제 그 토종비계를 보는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나이 대고 뭐 묻는 말 대답하고 그런 것들을 지하도 지나가면 종종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에는 누구나 할지라도 전부 다 안정된 삶, 평안한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리들이 사람들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안정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직장이나 또 주어진 일터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여튼 사람은 내 가정이 안정되고 내가 편안해지는 그런 길이라면은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자연히 바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빠질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또 힘이 들어가요. 바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히 뭐가 생기냐면은, 다른 일에는 무언가 좀 귀찮아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단 말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서 일하고 그 머리 쓰고 또 몸 피곤하고 그래 했는데, 이제 다른 일은 제발 좀 귀찮다, 그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귀찮다는 그런 마음이 교회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세상 살아간다고 피곤하고 또 열심히 해가 돈 벌어야 그 돈 가지고 내 가정이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니까 부지런히 일했는데,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는 결국 그 귀찮은 것이 다른 데로 전가가 돼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때로는 귀찮고 예배 드린 것 귀찮고 교회에서 뭔가 하는 것도 귀찮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예배 빠지는 거 신경을 안 써요. 뭐 사정이 있겠지 해가지고 제가 강제적으로 왜 안 온가 좀 나와라 이런 말은 제가 하기 싫습니다. 근데 염려가 뭐냐면은, 세상 사는 게 바쁘고 힘든 그것 때문에 혹시 그 하나님 쪽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귀찮아져가지고 안 나오는 혹시 그런 건 없는가? 그게 제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뭐 제가 그건 물어보지 마. 여러분들 생각해야지. 근데 세상 사는 게 힘들면 그게 무진장 많아요. 귀찮다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만이 아닙니다. 귀찮다 이제 내 일 말고 다른 일은 귀찮다 이런 심리가 꽉꽉 쌓여가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갈수록 이기적인 사회가 돼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뭔 일이 일어나도 내 일이 아니고서는 이제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누가 주패 맞아도 그냥 신경 지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내 일 말고 귀찮다는 겁니다. 귀찮다. 그 내일 아주 귀찮다는 그런 그 풍조가요 지금 굉장히 쌓여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능력과 자기 재주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는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평안과 안정이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고 자기 능력 재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들단 말이죠.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히 나 말고 남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상 정신에 그래 빠져가지고 뭔가 마음의 여유를 찾지를 못하고 일이 쫓기고 저리 쫓겨 다니면서 안정과 편안 보장된 그런 미래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항상 뭔가 쫓겨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쫓기가 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좀 넓고 여유함 그런 것 없이 살다 보니까는 결국은 모든 게 귀찮아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 신자가 교회 일을 좀 하기를 귀찮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도 귀찮은데 내일도 힘든데 교회 일까지 맡아가지고 그 힘들게 너무 난 못하겠다 그런 거란 말이죠. 교사도 못하겠다 뭣도 못하겠다 청소하기도 귀찮고 뭐도 귀찮고 다 귀찮은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사는 게 너무 바쁘다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까지 내가 마음 쓸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상하게 돼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신자들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데 제발 그 신자가 교회에 오면은 좀 교회 와서라도 편안히 쉬게 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제가 웃으면서 뭐 자리 펴주라고 네, 이런 말 했는데 그래 교회 오면 좀 편안하게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거라. 그게 뭔 말이냐면은 설교를 해도 부담 가는 설교는 하지 않는 게 좋고 소위 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치는 설교도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냥 들어서 마음 편안해지고 그걸 위로해주는 그런 설교를 해주는 게 참 좋다 그런 말을 해요. 압니다. 교회 와가지고 좀 마음 편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세상 사는 게 오죽 스트레스 쌓이는 그런 일입니까? 여기가 받치고 저기가 받치고 스트레스가 팍팍 쌓여가잖아요. 그래 스트레스가 팍 쌓여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도 또 뭔가 쌓인 게 있다면 그 진짜 힘들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은 아, 말한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그냥 편안하게 왔다가 편안하게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을 충분히 아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그래 네 하는 말 내가 이해한다 이해하는데 동의는 못하겠다 이랬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동의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 자체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하고는 거리가 멀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편안한 삶이다, 뭐 안정된 삶이다, 미래가 보장되는 그러한 삶이다, 이런 걸 원하고 살아가거든요. 그 자체가 뭐냐면 이미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말한 대로 교회에 와가지고도 뭔가 귀찮은 걸 피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도 귀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귀찮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가지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보나, 좀 그런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게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면 모든 관심이 좀 안정된 삶 이런 데 관심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도대체가 이 하나님의 생각, 뭔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난리가 막 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내 안정된 삶이 흔들릴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TV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 인터뷰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누가 어떤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까? 이리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경제 문제를 안정시킨 대통령을 원한다, 이리 원합니다. 경제 문제 안정. 그게 뭐냐면 경제가 안정되는 것이 곧 내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이리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 보면은 경제가 불안해지니까 뭐 조기퇴직, 명예퇴직 말하면서 많은 남자들이 막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지금 안정을 잃어버리거든. 그래서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요 부업을 하고 또 학원도 다니면서 전문기술을 배우고자 막 예를 쓰는데 그것도 뭐냐면 결국에는 내 삶의 안정을 찾자, 그런 이유거든요. 요즘 강 큰 남자가 누군지 압니까? 아내한테 부업 안 시킨 남자. 그 남자 강 큰 남자라 그래요. 그 무슨 백이 있어가지고 부업을 안 시키노, 그런단 말이에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그래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회는요 하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찾는 안정, 평강 이런 건 사회 속에 없습니다. 평안이라는 게 사회가 없어요. 기대하지를 아예 마세요. 왜 사회가 평강이 없는, 날마다 불안과 초조 속에 쫓기듯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냐면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을 벗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사회가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에덴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애당초 인간은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데 이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에 그만 매력을 느끼게 됐거든요. 결국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잡고자 하는 그런 인간 심리 때문에, 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안심하는 불신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 평강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 힘 가지고 평강을 찾아보려고 세상을 헤매는 그런 게 바로 지금 인간 모습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평강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자체가 인간의 행복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요 아무리 갖다 줘도 거기에서는 행복은 잠시 잠깐뿐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이고 하나님 때문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한 영원한 거예요. 그침이 없는 평강이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없는 평강이라는 것, 여기에는 관심이 두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안심하고 평강 얻어보려고 이르지 뛰며 살아간다면은 결국 죽을 때까지 평강이라는 것, 안정된 삶이라는 것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것도 믿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여러분 직장에도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신다, 그걸 믿는다 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믿는다면은 왜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는다면서 왜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냐 그겁니다. 결국 내릴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죄송하지만은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왜 인간이 평강을 잃었다, 기쁨을 잃었다, 이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뭔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있는 것이 왜 나에게는 없느냐, 이게 속상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고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불신자들한테 하나님 믿읍시다 그래야 하면 꼭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보여봐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보여봐라. 그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보여봐라, 이게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그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못 믿겠다. 여러분요, 보이지 않는 분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한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져온다는 것, 그걸 여러분 아십니까? 보이는 걸 자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어디 먼 길을 떠나면 그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호주머니에다가 비싼 돈 넣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야 수중에 돈이 있어야 힘이 생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 저도 어디 그릭 따라면 주면서, 야야 돈이 있어야 힘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신, 돈을 주거든요. 또 남자들이 요즘 부인 몰래 여기저기 삥땅 해가지고 눈물겹게, 그야말로 눈물겹게 용돈 챙기는 거, 그 이유도 뭔지 압니까? 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뭔가 허전한 거라, 뭔가 힘이 빠지는 그것 때문에 자꾸 돈을 챙겨가지고 지갑 속에 넣어야만 든든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아예 내가 딱 건축고 있지만은 그런 남자 심리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뭔가 호주만 들어있어야만이 든든하겠다는 그런 심정. 그게 뭐냐면 세상은 돈이 힘이거든. 돈이 힘이기 때문에 그 힘되는 것이 지금 나한테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 도대체가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든든하다, 하나님 때문에 힘이 된다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그런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꾸 평강을 얻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모습이라는 것,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사탄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쫙 바라보니까,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가던 선악과 어떻게 보입니까?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보였거든. 평소에는 아마 그냥 지나갔던 모양이라. 근데 사단이 뱀이 한 마디 딱 하니 글쩍 펴다 보니까는 이게 보이는 게 그만 매력이 짝가네. 결국 인간은 뱀의 꼬임에 들어간 순간부터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더라. 그게 지금까지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다 그겁니다. 보이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것, 결국 보이는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해버린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우리를 통해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는 눈으로 볼 수가 있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믿음에 더 매력 느끼고 거기에 더 관심 두고 살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 아무리 믿음을 말해도 뭔가 눈에 보여진 증거가 없으면 믿음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반대로 어떤 체험이 있고 뭔가 확인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있다면은 그걸 전부 믿음의 전부로 다 여겨버리고 그런 헛된 믿음을 쫓는 게 너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래 목사가 설교할 때도 누가 십일조 했더니 축복 받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다, 뭐 목사를 섬겼더니 어떤 복을 받았다 이리 하면서 그 증거가 뭡니까? 몽땅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증거로 착착 제시를 해주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사업 망한 사람 많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그런 사람 얘기는 안 합니까? 11조 했더니 망했다 그런 얘기를 왜 안 해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 부도나가 하늘만 꼬이고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왜 안 합니까?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말씀하기보다는 다른 속셈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이걸 할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꾸 자기의 체험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물론 제가 개개인의 신앙 체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이라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체험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할 때 어떤 극적인 순간 이것만 체험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삶 전체가 바로 체험입니다. 내가 살아간 삶 전체가 눈 뜨고 잘 때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체험이란 말이죠. 근데 우린 자꾸 뭐냐면은 극적인 순간 뭔가 남한테 내세울 수 있고 뭔가 특이한 그런 순간순간을 자꾸 바라고 있기 때문에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건 아예 체험으로 생각하지를 안 해버려요. 그런 평범한 데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생각조차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사실 극적인 체험이라면은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얼마든지 할 게 있어요. 저도 한동안은요 그런 체험을 여러 사람들한테 간증이라는 거죠. 그런 걸 말하면서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 그걸 딱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그런 극적인 체험들 별것 아니구나 이래 느껴지는 거예요. 내 전체 내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인데 그런 극적인 체험 그게 뭐 1년간에 한두 번 낼까 말까 합니까? 어떤 사람 평생도록 어떤 한 가지 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처음이란 삼면심을 몽땅인데 그 한 가지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말하기가 굉장히 쑥스러운 거라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갖다 이제 안 합니다. 어떤 극적인 체험이라는 거. 왜? 내가 눈 뜨고 사는 그 자체부터 이미 체험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나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체험을 갖잡고 생각한다면 그런 체험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체험 그걸 모르면서 극적인 체험을 기다린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체험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체험이라는 것이 뭐냐는 걸 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서로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겠냐 그거예요. 말하는 자는 체험만 말하지 말고 결국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걸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아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걸 아니까. 그래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요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반대죠. 그래서 사탄은 뭡니까? 항상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제시한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걸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걸 제시한 사탄에게 보이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물리치거든요. 결국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추구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제가 키를 쓰고 그걸 지적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리 외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신뢰하는 건 못한 사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게 뭔가 사탄이 줬다 그러든 아니죠.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준 것으로 만족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불평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왜? 보이는 걸 의지하면은 있는 걸 가지고 만족을 안 합니다. 불평을 하죠. 더 있기를 원하게 되죠. 그게 바로 사탄이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 그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 이스라엘이 그동안 모세 때문에 인도받으면서 그만 잘 나왔는데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그들이 모세를 바라봤거든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단지 이용한 도구예요. 도구. 그런데 하나님이 이용한 도구다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가 없으니까 평강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잃어버린 평강을 다시 찾기 위해서 모세 대신에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동안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했으니까 결국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대신 만들어야만이 자기들이 좀 든든하고 평안이 찾아온다 그런 심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송아지를 가리키 뭐라고 합니까? 이 송아지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죽어도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찾았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구절에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하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냈을까요? 그들이 단지 송아지를 만들어가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그것 때문에 진노했겠습니까? 진노의 이유는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애굽 땅이 인도에는 하나님 멸시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단지 자기들 삶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은 어린 양 희생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어린 양 희생 때문에. 근데 그들이 희생을 어떻게 드립니까? 송아지한테 희생을 드려요. 번제 화목제를 드렸다 했거든. 그게 희생이거든. 송아지가 희생을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습니다. 결국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그게 희생인데 그들은 희생을 통해서 뭘 찾냐면은 자기들의 평강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희생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 어떻게 여겨버리냐면은 나의 인생을 도와가지고 나를 안정되고 평강된 그런 길로 인도할 거라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모여서 번제 화목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고 희생을 갖다가 그만 먹고 마시고 뛰노는 몽땅 자기들 기쁨 자기를 위한 희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노받을 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번제는 뭐냐면요 재물을 몽땅 태우는 게 번제예요. 뭐냐면 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없다. 그게 헌신이거든요. 화목제는 뭡니까? 나는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없애는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지금 희생을 모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뛰노는 모든 게 자기 즐거움이라.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뭐에 찬송 부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한다면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 앞에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고 살겠습니다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모여가지고 내 기쁨을 위해서 자꾸 그걸 허비해버린다. 그게 뭐냐면 결국 여호와 희생을 멸시하는 모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자기들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희생하는 희생드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은석교회도 어떠합니까? 뭐 성탄절이라고 뭐 여기저기에서 막 깜박이 걸어놓고 야단치지만은 요즘 올해는 어쩐지 이제 교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뭐 바쁜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 하겠다 싶은데 저는 잘했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좀 썰렁하게 진짜 뭐 이게 성탄절이 썰렁하게 지나가지고 나중에 신자들이 뭐라고 말할까 그게 제가 기다리지거든. 만약에 야 이번 성탄절 재미없더라 그리하면은 그거 야단 좀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탄절이 내 재미를 위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자꾸 성탄절이 한 개인의 재미를 위한 그런 성탄절이 되어버려요. 먹고 마시고 진짜 뛰노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의 삶에 헤매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뭔가 재미있었다 재미가 없었다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미 내가 신앙에서 내 중심이다 여호와 중심이야 내 중심이 돼 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번제도 희생드리는 그런 모습 그것과 똑같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진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라면은 성탄절을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뭔가 교회 안의 행사 그걸 가지고 즐거움 찾기보다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 그 생명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이것만 있다면야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간에 즐거움은 변치 않고 내 속에 있을 게 아니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은 좀 그런 즐거움을 좀 찾으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그 즐거움 그 재미 그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단지 교회 어떤 노는 그것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에 벌을 떠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것은 희생을 모독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 행사를 통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떠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그걸 힘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것을 자꾸 벗어나고 있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 그럼 그런 신앙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힘을 써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그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 돼야 한단 말이죠. 보이지 않으나 그것 때문에 불신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건 진짜 하나님께로 떠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보이지 않는 분을 나타나시는가? 그것은 보이는 걸 믿는 것은 타락된 세상 모습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분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보이는 것을 자꾸 끊고 보이지 않는 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도 증거되는 하나님은 보이지는 하나님 그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증거되어야 되고 그런 게 바로 신자의 교제고 그걸 교회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좀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이 자꾸 좀 빠져나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자꾸 들어가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즐거움이 되고 가정에 그 자체가 평강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